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영생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 솔직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 사는 것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영생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영생이라고 하면 뭔가 구름 위에 앉아서 하루 종일 찬송이나 부르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솔직히 그게 좋은 건지 감이 잘 안 왔거든요.
네, 두 분 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그런 막연하거나 잘못된 모습을 상상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놀랍고 실제적인 것인지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생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어볼까요? 영생을 그냥 끝없이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만약 지금 이 세상에서 끝없이 산다면 과연 그게 좋기만 할까요?
솔직히 그건 좀 무섭기도 해요. 몸이 늙고 아프고 힘든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한다면 그게 오히려 저주가 아닐까요?
맞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 혼자만 계속 살아남는다면 그게 축복이라기보다는 형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가장 직접적으로 정의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다는 게 머리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 즉 깊은 교제와 친밀한 연결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런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라는 건가요?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보험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생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영생이 이미 시작됐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해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영생이 왜 좋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의 실제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그토록 좋은 걸까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즉, 영생이 좋은 이유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신 하나님 곁에 있는 거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온다면 영원히 지루하거나 힘든 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주로 무섭고 엄격하신 분으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좋은 이유는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완전한 회복을 주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 슬픔, 질병, 죽음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직접 닦아주신다는 게 많은 위로가 되네요.
그런데 이건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 아닌가요? 지금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망도 있고 고통도 있잖아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생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마치 씨앗이 이미 심어졌지만 나무로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은 죽은 다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단순히 숨만 붙어있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돈이 많아지거나 건강해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면의 만족감, 삶의 의미와 목적, 평안과 기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뜻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자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외부적인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면의 만족감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니, 영생은 정말 좋은 거네요. 영생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북조선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민들에게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는 말보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이다 라는 말이 훨씬 더 실제적인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 즉 영원한 생명의 반대인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고 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머리로 동의하는 건가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나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엄청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게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가 어려우니까요. 내 힘으로 벌어야 한다,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이것저것 더 갖추어야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단지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일은 또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 관계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영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한번 연결된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살 수 있을까요?
기도, 말씀, 예배,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한 번의 사건이라면 영생을 누리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로 가볼까요? 영생은 죽음 이후의 삶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하루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솔직히 아직도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오늘의 영생을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요.
저도 좀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는 일상 속에서 영생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먼저 영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은 땅에서 살지 말고 하늘나라만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의 삶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내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그건 그냥 억울하고 끝없는 좌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순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영생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겠네요. 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대로 영생을 사는 사람은 관계도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 이것이 영생을 사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 확신이 있으면 삶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사람의 눈치를 덜 보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더 여유롭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은 사랑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영생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까요? 성경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막연하게 좋은 곳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성경은 영생의 완성인 천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그리고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림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영생의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즉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입니다.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며 하나님이 친히 비추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말씀도 흥미롭네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다스리는 역할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영생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 창조를 다스리고 돌보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완전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영생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막연하게 좋은 곳에 가겠지 하는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생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을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며 왜 좋은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은 오늘 방송을 통해 어떤 점이 마음에 남으셨을까요?
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크게 마음에 남는 것은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영생을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생각했거든요. 죽고 나서 천국에 가야 영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바로 영생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당하는 어려움도 지금 제가 누리는 하루하루도 모두 영생의 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오늘 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힘들어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소망이 생기고 동시에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영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솔직히 영생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좋은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라는 정도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면의 삶, 이것들이 영생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지금 당장 이 영생을 제 삶에서 더 깊이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네, 두 분 모두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의 형제자매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북조선 인민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운동 경기 중 마라톤 경기의 유래를 알고 계시나요?
네, 마라톤 경기는 이제 기원전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이제 승리하면서 이렇게 유래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경기를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마라톤 경주의 유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때 병사 페이디피데스가 아테네군이 승리한 소식을 전해준 후 죽은 것을 기리는 뜻에서 마라톤 경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마라톤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좀 충격이네요.
그렇죠.
네.
사실이 아니라면 지어냈거나 와전된 이야기라는 것인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쿠베르텐 남작이 근대 올림픽을 만들 때 지인 중 한 명인 프랑스인 문헌학자 미셸 브라엘이 당시 젊은이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하기 위해 병사의 일화를 감동적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페이디피데스가 승전보가 아닌 스파르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달려갔던 것이고 임무 완수 후 죽지도 않았고 아테네로 잘 돌아갔습니다.
인물만 실제 인물이고 그 내용은 달라도 너무 다르군요. 그래도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 경기의 창시자처럼 된 이유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병사가 대단한 점이 뭐냐면 240km를 2일 만에 주파했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약 40km 코스를 2시간 반 정도로 뛴 것이고 게다가 스파르타가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중에 헛것을 봤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병사이긴 하네요. 지금은 선전화와 인터넷으로 먼 곳에 소식이 빨리 전해지는 시대인데 고대엔 소식을 전해주는 일은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에도 소식을 전해주는 병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병사가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하네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한 이야기가 배경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이스라엘은 4,000명가량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법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전쟁도 패하게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했고요.
맞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은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한 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에 전하기 위한 전령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진영으로 돌아온 병사의 행색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달려왔다는 것은 전쟁의 패배와 살상에 대한 애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무려 3만 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애도하는 자의 행색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길 곁 의자에 앉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입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떨었던 이유는 자기 아들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때문이었습니다. 병사가 패배 소식을 전하자 온 성이 부르짖었고 그 소리를 들은 엘리는 자초지경을 물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기자는 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엘리의 상태를 언급합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입니다.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 노인인 엘리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것은 이상한 상황은 아닌데 지난번 말씀에도 이런 말들이 엘리의 육신의 상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요. 이번에도 육신의 상태 이상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엘리는 길곁 의자에 앉을 만큼 겉으로는 권위 있는 자였으나 실제로는 권위와 분별력을 상실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말년에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저도 같은 기도의 제목을 품습니다. 병사는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패하여 간신히 도망쳐 나온 자임을 밝히면서 전쟁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갈수록 심각한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완전한 패배라는 충격적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병사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TV 연속극을 보면 충격을 받고 뒷머리를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있죠. 엘리가 소식을 듣고 가장 충격을 받은 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는 의자에 자빠져 목이 부러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지고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복개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종말이 온 겁니다. 이렇게 엘리는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비극적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 비보가 임신 중인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입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충격을 받고 조산했습니다. 아들은 안전하게 출산했지만 여인은 아들의 탄생에 기뻐할 겨를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라.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 없다,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여 영광인데 떠나버린 것입니다. 법궤가 포로로 잡혀가고 유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가장 비참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촛대를 옮기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고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도로 처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 안에 돌아오시도록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상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가장 놀라운 전리품인 법궤를 빼앗아 귀환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처음에 법궤의 출전에 두려움에 떨면서 전의를 불태웠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했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왔으니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블레셋은 빼앗아온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세상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의 신전으로 들어갔네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는 상징이고 정복당한 자들의 신들이 승리자의 신들의 지휘하에 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패한 것이 아님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손이 직접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5장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호와의 손에 의해 블레셋은 뜨거운 맛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곤 신전에 법궤를 둔 다음 날 다곤이 법궤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닿은 모습은 다곤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 굴복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에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다곤을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신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는 신이라면 과연 진짜 신이 맞는지 고도의 풍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잘 보셨습니다. 인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신, 이건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다곤 신을 바로 세워놓고 다음 날이 되니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사지가 잘린 처참한 모습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패배한 자의 머리와 손을 잘라 모으곤 했는데요. 이 머리와 손은 승리를 상징하는 전리품이었습니다. 승리자처럼 보였던 다곤은 여호와를 경배하고 굴복하더니 이제는 희생제물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곤은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의 것이 되어버렸네요.
맞습니다. 다곤을 치신 여호와는 이제 다곤의 백성을 치셨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께서 블레셋 영토인 아스돗과 그 지경을 독종 재앙, 즉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이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능력과 주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호와를 인지하고 있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참 인상적이네요.
블레셋 사람들은 위험을 제거하고자 모여 의논해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법궤 보관 장소를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이들이 여호와를 인지했지만 여전히 지엽적인 잡신쯤으로 여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법궤를 가드로 옮겼더니 일이 더 커집니다. 사무엘상 5장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법궤를 옮겨간 가드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내린 큰 환란이 더해졌군요. 혼란과 공포가 크게 다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아스돗 사람들보다 더 신속하게 움직여 방백들이 모여 의논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에그론 사람이라면 법궤를 들여오는 것을 결사 반대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에그론 사람들은 법궤가 자신들에게로 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일으키는 것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블레셋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모여 법궤를 원래 있던 곳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올 때만 해도 뿌듯하고 의기양양했는데 이제는 법궤 때문에 울부짖는 자들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과 승리한 블레셋의 모습이 여호와가 능력이 없는 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강한 능력의 손길로 승리와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심을 명백히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고 여호와께 주시는 교훈과 귀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개월 동안 죽음의 환란을 겪은 블레셋은 살기 위해 법궤를 치우고자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내느냐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 2절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법궤를 빈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옛적에 애굽도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맨손으로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드릴 속건제로 금 독정 다섯과 금지 다섯을 준비하게 합니다.
목사님, 블레셋이 드리려 하는 속건제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보상과 함께 존경과 영광을 돌려 여호와를 달래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적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많은 재앙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블레셋은 이걸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사무엘상 6장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퍅케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의 마음을 강퍅케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인들은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조치는 이들의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 신앙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새 수레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법궤와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실어 보내도록 했습니다. 새수레와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는 부정을 타지 않은 것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왜 특별히 전나는 소 두 마리를 준비했나요?
네, 짐승들에게도 모성 본능이 있습니다. 전나는 어미소는 새끼를 떼어놓고 어딜 가지 않죠. 그래서 만일 전나는 어미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새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겪었던 재앙은 여호와에 의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우연이기를 바라고 여호와를 시험하며 여호와가 무능력한 신이길 기대했다니 우상에 물든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나는 어미소가 법궤를 싣고 새끼들에게서 떠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호와를 시험하고자 했지만 여호와의 권능은 암소들이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했네요.
맞습니다. 암소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이것으로 블레셋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가 일으켰던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땅의 경계를 벗어나는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왔을 때만 하더라도 의기양양하고 기고만장했는데 이제는 경계를 떠난 것의 안도감과 함께 여호와의 능력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법궤가 무능력하게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며 권능을 행하셨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시면서 영광 중에 돌아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인 벳세미스 사람들은 밀을 베에다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겨 슬픔이 가득했는데 법궤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벳세미스 사람들은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렸는데 새 수레를 장작 삼고 법궤를 끌고 온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율법은 소의 제물을 드릴 때 수소만 제물이 될 수 있지 않았나요?
아주 잘 보셨습니다. 새끼들을 뒤에 두고 온 어미소들은 돌려보내고 자신들의 가축 중에서 수소를 바쳐야 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본질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담은 형식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호와는 개선장원의 모습으로 돌아봤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네요.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그 불길한 느낌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우습게 여기는 것과 이스라엘의 법궤를 함부로 다루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어 블레셋의 뜨거운 손맛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도 심판의 손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블레셋 안에서도 그렇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도 편치 않으셨네요.
사랑하는 부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조종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비하며 사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진 성도님들, 한 병사가 엘리에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패하고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는 큰 충격을 받고 사망하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까지 충격으로 임신 중 조산하며 숨을 거두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는데 여호와는 다곤 신을 치시고 그 백성들을 독종으로 치셨습니다. 법궤를 견딜 수 없던 블레셋은 결국 그것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속건제로 금 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을 준비하고 새 수레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두 마리로 법궤와 제물을 실어 보냈습니다. 여호와는 암소들의 본능을 통제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게 하심으로 블레셋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연이 아닌 여호와가 행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옴을 보고 기뻐하며 수레를 불살라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지만 이것은 율법에 의존한 것이 아닌 자의적인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시면서 영광 중에 돌아오셨으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그 자리에 7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조종하거나 함부로 대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제사장 엘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자신의 아들 둘이 죽임당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아 사망했고 임신 중이던 비느하스의 아내도 조산하며 사망했음을 알려주며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엄중히 성취된 것임을 가르치십시오. 블레셋에 들어가신 여호와는 바곤신과 블레셋 백성들을 치셨고 이것을 견딜 수 없었던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보내며 준비한 금제물과 법궤를 전나는 암소 둘이 끄는 수레에 실어 보냈는데 암소들이 본능을 거슬러 치우침 없이 목적지인 벳세메스를 향해 갔음을 알려주며 이것은 블레셋에서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여호와의 권능임을 보여준 것을 가르치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법궤를 기뻐하며 수레를 불살라 암소들로 자의적인 번제를 드렸고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70인이 그 자리에 사망했음을 알려주며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블레셋인들과 차이가 없었기에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음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